가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뭔가 그늘이 쳐서 혹은 뭔가 그 햇살을 피하려고 하여서 그 은혜의 햇빛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주님 그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늘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시는 그 은혜의 햇빛을 그대로 받아 누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부부 중에 그러한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고 혹은 아직은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받아보시지 않으셨다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그 질문을 받아보실 것입니다. 또 해보신 분은 또 이해하실 것이고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당신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결혼한 사람 후회하십니까?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솔직히 후회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아주 제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그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바꿀 수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부 생활의 만족도, 가정 생활의 만족도. 그래서 후회한다 그러면 만족하는 걸까요? 만족하지 않는 것일까요? 후회한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 거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것이고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후회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니까 좀 다양한 질문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부만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십니까? 만약에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하죠.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만족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 아, 우리 부모님 말고 난 다른 부모님이 있으면 좋겠어. 더 돈 많은 아버지 혹은 더 자상한 어머니. 아, 우리 부모님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하면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고 아니요 우리 부모님 참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 밑에서 다시 태어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런다고 뭐 진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만족하다는 뜻이죠. 지금의 부모님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자녀에 대해서 지금의 아들을 딸을 낳은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어떤 부모님은 아유 제가 쟤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쟤 낳아서 아주 너무너무 괴로워요. 쟤는 안 낳았어야 되는데 낳았어요. 후회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요 저는 천번 만번 생각해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잘 낳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배우자 간의 만족도, 부모님에게 대한 만족도, 자녀생활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나 만족하지 않나.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오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이 교회에 나온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해당이 돼요.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후회하는 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되니까. 아, 전 이 교회 나온 거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에 발을 디뎠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 발을 디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아, 이 교회에 발을 디뎌서 제가 아주 끔찍한 생활을, 뭔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회합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절대 지금 손을 이렇게 들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 불만족스럽구나 하는 것이요. 아니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거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나온 학교, 그 학교를 나온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을 후회하십니까? 이미 졸업을 하셨다면 그 학교를 졸업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혹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걸 후회하십니까? 예전에 내가 그 학교 말고 저 학교를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럼 역시 만족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나온 거,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 학교 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이 학교 오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직장 후회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신 걸 후회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정말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아니요. 다시 태어나서 혹은 다시 선택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직업을 갖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죠. 영역을 더 확대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십니까? 한국 사람으로 머리는 까맣고 피부는 이런 색이 돼서 그래서 눈은 까맣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은 다 까맣고 머리는 다 까맣고 얼굴은 다 노랗고 하얀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살색 다 비슷한 색에 해외만 나가도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빨갛고 하얗고 노랗고 뭐 검고 얼굴 색도 별의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아. 다 비슷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한국 사람들은 다 어디서나 다 아이고 한국 사람이구나 다 알게 돼요. 한국에 태어나신 것을 한국 사람이 된 것을 후회하십니까?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저는 딴 나라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전 태국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전 필리핀 사람 되고 싶었는데 아유 한국에 태어나서 아유 정말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한국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만족도. 지금 현재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의 배우자가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후회할까요? 왜 부모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까요? 왜 후회할까요? 왜 다른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까요? 왜 자녀에 대해서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왜 후회할까요? 자기가 낳고서도 왜 후회할까요? 교회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택과 그리고 자기의 결정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회할까요? 학교, 직장, 나라, 자기의 선택이 아니어서 바꿀 수 있었으면 바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괴로워하며 또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후회할까요? 왜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후회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은 무엇인가,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자녀,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을 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했을 당시, 그 당시는 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나요? 그때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때는 가장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좋아 보였고 자식을 낳는 게 괜찮아 보였고 그 부모가 괜찮아 보였었던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남편은 참 잘하네. 다른 아내는 참 너무 좋네. 혹은 다른 부모는 너무 인자하네. 다른 자녀는 너무 말을 잘 듣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더 좋고 더 마음에 들고 다른 학교는 더 대단해 보이고 다른 직장은 더 돈이 많고 다른 나라는 더 잘 살아 보이고 그리고 계속 상대적으로 그럼 왜 그때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면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안 되는 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내가 한 선택이니까. 결혼했어요. 물릴 수 있겠습니까? 물릴 수 없어요. 절대 물릴 수 없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뿐이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다시 돌이켜서 부모가 태어나기 전으로 자녀가 있기 전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후회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만 후회하며 불만족스러워하며 만족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후회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나님 믿어봐도 큰 도움 없더라 하나님 믿게 된 것을 후회하십니까? 교회 나온 것을 후회하십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을 후회하십니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이 더 좋아요. 다른 종교가 더 좋아요. 기독교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후회됩니다. 왜 이걸 믿었는지 후회됩니다. 다른 신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신은 더 정직해 보이고 그 신은 더 자비로워 보이고 그 신은 더 뭔가를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역시 신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 신에 대한 개념도 그것도 더 좋은 신이 있으면 그것으로 갔을 텐데 그런데 나는 더 좋지 못한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후회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힘들어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된 것은 어떻게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하는 것, 또 후회하지 않는 것, 만족하는 것, 만족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다음번에는 하나님 믿지 않게 되기를, 다음번에는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게 되기를, 다음번에는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기로, 다음번에는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기로, 다음번에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기로, 다음번에 그런 자녀 만나지 않기로, 다음번엔 그런 부모 만나지 않기로, 다음번엔 절대 그런 배우자 만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늘 이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나은 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것, 어떤 순간에서도 더 편한 것, 어떤 과정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보고 안 좋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또 재혼합니다. 또 이혼해, 재혼해, 이혼해, 재혼해.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고, 그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고, 계속 그렇게 바꾸어 나갑니다. 이 학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교로 가고, 그 학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교로 가고, 또 다른 학교로 가고,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직장, 아니면 또 다른 직장, 또 다른 직장. 이 나라 마음에 안 들면 저 나라로 가고, 그 나라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그리고 하나님도 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부처한테 가는 것이고, 부처 마음에 안 들면 무당한테 가는 것이고, 무당 마음에 안 들면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하며 그러한 것을 꿈꾸며 더 나은 것, 더 나은 편, 더 나은 방식을 찾아서 헤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은 그것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아, 얘 잘못했다. 내가 얘를 구원하다니 참 잘못했다. 얘는 그냥 버려뒀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왜 후회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더 나은 무엇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봤을 때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보다 더 나은 우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인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없어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주님의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처럼 시금치 않으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그 무엇인가로 찾아다니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번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한번 주신 그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하나님 후회하세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보면 후회하시는 부분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주님은 후회하셔요. 주님은 후회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딱 대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면서 왜 후회하신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는 irrevocable이라고 해서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예, 후회한다라는 것은 grieved라고 해서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퍼하실 뿐이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실 뿐이지 계속 그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후회하시지 않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모든 부르심을 바꾸지 않고 해나가시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왕으로 혹은 우리를 무슨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지자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함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신, 더 좋은 어떤 종교, 더 좋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는 거부한다 하더라도 아니 저는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놓지 않으시는 것. 내가 여러 신들을 붙들어 다녔고 또 때로는 내가 아무 신도 거부하는 어떤 신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너무나 꾸준하구나. 주님은 그것을 바꾸시지 않는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이것을 뿌리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배우자를 찾아다니는 범상한 사람들이었으면 그럼 우리는 뭐 벌써 이혼도 몇 번 했을 것입니다. 뭐 재혼도 몇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한번 지정하셔서 그것을 딱 정해놓으시면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배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한 사람에게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번 부모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부모를 뭐 끊고 뭐 멀리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또 부모님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태어났는데 아 너는 되묵지가 않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을 깨달아는 사람이니까 자녀는 끊을 수 있어도 부모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고 또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배운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 이렇게 더 좋은 교회, 저렇게 더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더 마음에 드는 교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 내게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답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 하는 것이고 내 학교도, 내 직장도, 내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후회심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분을 깨닫고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십니다. 야, 너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정해놓으면 내가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함께하는구나.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장막으로 인도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형상화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장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으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불러서 그래 그러면 내 집으로 가자. 내 장막으로 가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장막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내가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와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의 이야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내가 있는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내가 있는 학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그 장막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도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자가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그 집으로도 갔고 직장으로도 갔고 그리고 학교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전도자가 그렇게 갔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지요.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교회로 갑시다 하고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이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로 또 들어오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나라에는 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으로 또 흩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무슨 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연습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끝나면 빨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 끝나면 빨리 나는 내 일을 하러 가고 싶습니다. 친구도 만나야지요. 밥도 차려줘야지요. 그리고 애들도 돌봐야지요. 또 공부도 해야죠. 직장 생활도 해야죠. 또 좀 쉬어야죠. 그래서 얼른 얼른 빨리 예배 끝나면 갑니다. 그래서 주일 모든 예배가 끝나면 교회는 조용해져요. 셔터문 내리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다 우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흩어지지 않아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일할 필요가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 그냥 교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서 나오면은 거긴 어딥니까?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만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무한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대한 교회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고 힘들고 괴롭고 지겨워도 그러나 교회로 어떻게서든지 부름을 받고 또 교회로 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준비 끝에 나중에는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슨 직업이 있었든지 우리가 무슨 학교에 있었든지 다 은퇴하면 다 끝입니다. 은퇴해 보십시오. 나이 든 사람 보십시오. 과거에 뭘 했었다는 경험만 있을 뿐이지 나이 들고 늙고 힘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천하 만군을 호령하는 장군도 옛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을 거느렸던 사장님도 은퇴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평생 동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회 가기도 싫어하는데 교회 가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교회 일이라면 그렇게도 싫고 교회 예배라면 교회 모임이라면 교회 봉사라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정말 너무너무 그 성전을 꿈꿨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너무 힘이 빠졌어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성전에 대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쇠약하도록 사모하는 그 성전. 정말로 그렇게 열병을 앓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래서 그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장막을 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던 그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장막과 그 궁정과 그 성을 사모하고 사모할 때 이제 지금은 싫어해도 사모하게 되고 지금은 거부해도 사모하게 되고 이제 건강도 잃고 집도 잃고 혹은 육체도 잃고 나이도 잃고 이젠 정말 그 나라밖에 없다라는 그런 수준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간절히 꿈꿀 때 하나님 그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간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곳, 그 궁전, 그 성막, 그 장소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사모하니, 네가 내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니 내가 너를 내 나라로 들여주겠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의 최종적인 그러한 장소는 어딜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장소.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이상의 더 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거하시는 처소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고 저 끌려가는 곳이고 그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 어떤 장소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하고 어떤 교회는 1층이고 어떤 교회는 2층이고 어떤 교회는 3층입니다. 어떤 교회는 단독 건물이 있고 어떤 교회는 세대로 있고 어떤 교회는 마당까지도 있습니다. 뭐가 교회일까요? 뭐가 진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몸만 가는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건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집회의 장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기서도 나와 동행하자. 여기서 내 일을 함께 하자. 여기서 나와 함께 거하자.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장막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장막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왜 그 장막에? 우리를 그냥 가정에서 불러주시는 것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왜 우리를 이 장막으로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도 그냥 모여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수다 떨고 사람들 만나고 혹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상호작용을 이루고 왜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일까요? 여기 나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서까지 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왜 또 구분해서 더 나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곳에 뭐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마라톤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마라톤의 끝은 결승점입니다. 결승점에 왔을 때, 거기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마라톤은 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럼 10km, 20km, 30km 다닌 건 그리고 나서 그냥 중도에 탈락은 그냥 해봤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해봤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뭘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소, 성전에서 뭘 발견하세요? 생명수, 생명수, 생명. 왜 그렇게 교회는 다녔어도 왜 이걸 발견 못했을까요? 이건 정말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수 생명. 주님은 바로 여기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를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에 바자회가 있어요. 장이 있어요. 음악회가 있어요. 쇼가 있어요. 해서 우리들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처소 개념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겉이 벽돌이 됐던 이 겉이 나무가 됐던 이 겉이 집이 됐던 혹은 플라스틱이 됐던 콘크리트가 됐던 그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생명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샘물을 그저 썼게 됩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미웠을까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이걸 목을 메고 이걸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살았을까요? 마지막 생명 샘물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을 찾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세상에서 혹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생명 샘물을 얻게 되는가를 경험하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때로는 내가 사업가로서 때로는 내가 종업원으로서 때로는 내가 주인으로서 혹은 부하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마시면서 그것을 마셨을 때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생명 샘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갔다 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 그때 김하사님 김중사님 아 김대위 박대위 아 이중령님 아 무슨 장군님 내가 그때 그렇게 영창가지 않으려고 그때 맞지 않으려고 그때 뭐 좀 더 기합받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먹을 때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정말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아, 내 이 지긋지긋한 양육 생활, 육아 생활. 이 정말 끔찍한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아, 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내 부끄러운 학교, 내 부끄러운 직장, 쥐꼬리만한 월급에 가혹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은 그 생명 샘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게 유업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것을 잠자 고민했습니다. 아, 이거를 생명 샘물을 받아 누린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유업이 된다는 게 뭘까? 생명 샘물이 어떻게 유업이 될 수 있을까? 생명 샘물을 유업으로 준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생명 샘물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물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정말 한번 대답을 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샘물을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생명 샘물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생명샘물을 기업이, 그게 내 기업이에요. 그것이 내 유업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생명샘물을 그냥 받는 것과 생명샘물을 기업으로 갖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눠줘라.
나눠주는 것이에요.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게 유업이 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고 학생이었고 혹은 어떤 부모를 가졌고 어떤 아내를 가졌고 어떤 자녀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생명샘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너만 마시지 말고 그것을 나눠줘라.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려움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나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너무 사는 게 재밌다. 우리 교사들은 직장 문제를 씨름하고 대학원 또 문제를 씨름하고 고민해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직장인들은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은 혹은 남편, 아내들은 씨름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생명 샘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걸 네가 마셔야 살아. 네가 그 부모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준 너의 아들, 딸들 밑에서 네가 견디기 위해서 이 물을 마셔라. 우리가 먹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 교회 생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수십 번 쓰러지고 싶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생명샘물을 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 이 교회는 뭐하는 교회일까? 우리가 장사하나? 우리가 영업하나? 영업 전략이 부족하나? 뭐 실수가 많은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샘물을 주십니다. 최소한 저에게 생명샘물을 주세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만 열심히 해라.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생명샘물을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학교가 어땠을지라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워주지, 학교가 너를 세워주니 나를 의지해라. 준비해라. 연습해라. 학교가 창피하지 않게 해줄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생활 너무 괴롭고 힘들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직장에서 너를 세워주마. 내가 너를 함께할게. 그 약속은 하나님이 무한대로 보증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마. 그래서 네가 영원토록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마. 하나님께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의 생명 샘물의 장사. 그게 내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친구들에게 주면 친구들이 누리는 것이요. 그것이 내 친척에게, 그것이 내 이웃에게 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이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 연습합니다. 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최후의 그 나는 그것을 항상 이미지로 생각하고 형상화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생명샘물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정말로 내가 마셨던 그 생명샘물이 아주 종목대로 의미대로 구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들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냈을 때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무엇인가가 생각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도 더 좋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우자도 더 좋은 배우자를 생각했으면 나랑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더 좋은 자녀로 생각했으면 나는 키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악하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금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끌고 나가지 마세요. 그건 궤변이에요. 아, 교회 밖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못한 사람이 왜 밖에서 나가서 합니까? 그 시간에 뭐 했는데? 그 시간에 신을 뭐 장난치고 나누고 뭐 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장막으로 부르십니다. 장막으로. 구원이 있는 장막. 주의 역사하시는 장막. 일하시는 장막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장막으로, 교회로, 교회 이상입니다.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이게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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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정이자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생명샘물을 얻으세요. 생명샘물, 그게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생명샘물일까? 조금 더 나가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어려워도 감사하게 만들, 부족해도 기쁘게 만들, 현재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생명샘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그것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으로 갖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진행해 나가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그저 조금 더 편하려고, 그 새를 못 참고, 그 자존심과 답답함과 그 원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일이 비틀어지고 철이 비틀어집니까?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조금씩 익숙하게 되어져 갑니다. 조금씩 감당할 만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를 더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장막으로, 우리를 주의 궁전으로, 우리를 주의 처소로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셨던 이 생명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해가 가도록 변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도 잃지 않으며, 나약하여도 괴로워도 슬퍼도 또 눈물 나고 또 화가 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힐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샘물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샘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며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향해 나아가며 평생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찬송가 344장